1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3절부터 읽고 여러분이 다음 절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뭔가, 그리고 또 정말 그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으로 불러주셨사오며 또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로서 그 나라에 준비되게 하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가며 또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겠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것을 몰랐다면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에 주께서 부르고 계시며 또 그 길에 힘주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새 힘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작년도에 세기의 결혼이라고 하는 영국 왕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왕자와 그 다음에 그 케이트 부인인 케이트 미들턴이라는 이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떠들썩하게 온 세계가 이 결혼을 인해서 아주 여러 가지 화제거리로 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영국 왕실의 결혼이 뭐 우리들에게는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 온 세계 사람들을 다시 한번 설레이게 하고 그리고 또 관심을 갖게 했던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왕이었던 이 윌리엄, 왕자였던 윌리엄 왕자가 평민이었던 케이트 미들턴이라는 이 여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왕족끼리 결혼을 하고 또 최소한 왕족이 귀족이랑 결혼을 했다면 뭐 자기네들이 뭐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 결혼은 그냥 여전히 왕정 제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인 나라의 한 모습이기도 한 이 영국에서 평민과 결혼을 한 바로 그러한 로맨스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 찰스 황태자도 다이애나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얼마나 화제를 낳았습니까? 근데 그 아들 이 윌리엄 왕자도 평민이었던 이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다시 한번 온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로맨스가 되는 것은 이것이 사실은 그런 특별한 신분 상승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인은 평민에 불과했지만 왕자와 결혼을 하면서 이 왕이 계승 서열이 이제 2위에 2위. 아버지가 1위고 그 다음이 이제 자기란 말이에요. 그 여왕은 살아계시니까 그 여왕이 죽으면 찰스 황태자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윌리엄 왕자가 왕의 계승이 2위인 이 사람과 결혼을 함으로써 이 평민이었던 여인은 어떤 삶을 살게 된 것입니까? 왕족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하루하루가 별 볼 일 없는 그저 먹고 사는 것에 그저 일부인 그런 삶이었겠지만 그러나 이제 왕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 왕의 위를 이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귀족의 삶이 아닌 왕족으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정도의 신분 상승을 원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과의 결혼, 돈이 더 많은 사람과의 결혼, 혹은 더 실력 있는 사람과의 결혼, 그리고 더 부유한 형편에 있는 누군가와의 결혼을 꿈꿉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현재 가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얻게 하고 또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새로운 위치를 갖게 하는 그런 상승의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이러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마치 왕족과 결혼을 했던 이 여인의 삶과도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 그저 불교로 3대째, 4대째 불교로 살아오던 사람이 혹은 유교로 살아오던 사람이 혹은 무교로 살아오던 사람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던 사람이 15살에 주님을 영접하거나 20살에 주님을 영접하거나 30살에 주님을 영접하거나 혹은 40살에 혹은 50살에 여하튼 어느 시기인가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심판받을 대상이었는데 이젠 그냥 심판 안 받는 대상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제 부인은 어디서 살까요? 부인은 왕궁에서 사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이 왕궁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한 결혼을 연합을 통해서 같이 왕궁에 사는 거죠. 남편은 왕궁에 사는데 여자가 왕궁에 살지 않으면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비정상이죠. 어쩌면 첩인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첩이 아닌 이상 다르게 산다는 건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의 재산이 내 재산이요. 남편의 사는 곳이 내가 사는 곳이고 남편이 거하는 곳이 내가 거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결혼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고 우리가 이렇게 자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온유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곳에 계시지만 우리는 누추하고 더럽고 죄 많은 곳에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함에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단지 구원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원표도 주시지요. 자, 네가 나를 믿으니 내가 너에게 구원의 증표를 주겠다. 구원 열차표 받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죽기 전에 딱 내밀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의미로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른 것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해석하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영어가 아니에요. 중국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닙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기에 부족한 것을 일부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만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을 얻기에, 부활하기에. 근데 그것만 주신 게 아닌 거예요. 뭐도 주셨습니까?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우리에게. 왜 이렇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경건에 속한 것은 어쩌면 우리에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에 관한 것은 기뻐요. 왜냐하면 구원받게 됐으니까. 길에 나가도 정말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신 걸 믿으십니까? 하면 교회 다닌 사람은 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어요. 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참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하느님 나라 가게 된 그 다음 단계,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그럼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참 잘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 충만인 것이죠. 성령 충만이 있을 때 삶이 변하여지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에 합당한 삶, 삶은 변화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만 갔다 와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그게 합당한 삶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다 죄를 짓는다면 그게 그 구원에 합당한 삶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생명에 속한 것은 좋아요.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경건에 속한 것도 주셨다라고 하면 싫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몰랐는데 어떤 분들이 우연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우연히 우리 교회에 그 입구에 보면 우리 교회 표어가 있는데 표어가 뭔지 아세요? 언제적 표어를 또 그냥 예? 터컷 그냥 말씀을 하시네. 우리 교회 앞에 붙어있는 게 뭐죠? 잘 모르시죠? 예? 자,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앙과 삶의 변화를 이루는 교회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이 너무너무 싫대. 뭐 이렇게 나쁘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내용은 그런 거였지만 웃으면서 좋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 변화를 이루어야 해요? 내가 그냥 원래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좋은데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또 변화를 이룬다면 또 얼마나 변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안 변하는데. 사람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저도 압니다. 안 변해요. 변화될 수 없어요. 변화되려고 하는 거죠.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안 변해요? 변화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뿐입니다.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변화되려고 하기가 싫은 거예요. 예전이나 똑같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신앙도 변화되려고 하지 않아요. 삶도 변화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야 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누가 변화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저 유지되기만을 좋아하죠. 그런데 주님은 좀 생각이 다르신 거예요. 주님,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변화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저도 변화하기 싫어요. 자신의 어떤 성격, 성품, 제 자신의 형편 변화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수준에 똑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좋아지기도 나빠지기도 원치 않아요. 그냥 이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안 그런 거예요. 주님은 여기 애가 타십니다. 그래서 경건에 대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주의 목적을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왜 우리는 생명만 더 필요한데 왜 주님은 왜 경건까지 주시려 하십니까? 경건은 됐어요. 저는 결혼을 해도 그냥 살고 있는 집에 살래요. 저는 결혼을 했어도 주님의 자녀가 됐어도 그냥 예전처럼 사는 게 좋아요. 거기 들어가면 예절도 지켜야 되고 범절도 지켜야 되고 뭐 절차도 복잡하고 아 저는 그거 머리 아파요. 그냥 저는 그냥 혼자 원룸에서 살고 싶어요. 궁중의 그 법도와 왕의 자녀로서의 그 거룩함 아 저는 그건 싫어요.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놀고 싶으면 놀고 저는 그게 더 좋아요.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싸워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주의 목적은 뭐냐 하면 결국엔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신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명목상의 자녀가 아니라 그저 등록상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주님과 나눌 수 있는 근데 이게 성품이 좀 맞아야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과 성품이 다르면 대화가 안 돼요. 나는 온유한데 얘는 강팍하고 나는 성결한데 정결한데 얘는 추하고 더럽고 얘기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대화가 안 돼요. 나눌 수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그런 것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아들과 딸로 저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저는 누구의 딸입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참 사랑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려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 지혜는 얼마나 무궁하며 그 능력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것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관심이 없거나 수준이 되지 않거나 그 자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냐 하면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싸워질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 정욕대로 하면 반드시 썩어집니다. 몸을 정욕대로 굴리면 그 몸은 반드시 썩어집니다. 삶을 그 정욕대로 하면 그 삶은 다 항상 썩어져요. 이빨도 다 썩어요. 머리도 다 빠져요. 힘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무릎은 흔들흔들하고 또 발톱도 다 빠지고 우리는 다 그렇게 썩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때 정욕에 그렇게 흔들리고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기간 동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죠. 주님은 그게 안타까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욕대로 40대를 보내지 않게 정욕대로 50대를 보내지 않게 정욕대로 70대를 보내지 않게 이 정욕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몇 세가 되면 뭐 예? 정욕이 사라진다고 누가 그런 말을 했지만 그거는 참 오해하는 말이에요. 80에도 이혼하는 거 보십시오. 예? 얼마나 욕심이 강하면 80에도 이혼을 하고 90인데도 재산 가지고 싸웁니다.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많은데도 또 돈 가지고 싸웁니다. 정욕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다 죽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좀 그만하고 정욕대로 썩어지는 것을 좀 고만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하려고 하시는 일들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경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얘기를 하지. 이 수준이 너무 이 정욕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 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을 갖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 충만함으로 우리들이 채워질 때 우리 속에 주의 성품들이, 신의 성품들이 하나하나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주님은 하나하나 지적해 주십니다. 도대체 신의 성품이 뭔지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게 5절, 6절, 7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다 신의 성품들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갈게 되는 또 깨닫게 되는 많은 덕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부터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네, 배터리가 거의 다 돼서 잡음이 많습니다. 네, 약이 다 돼서 자, 이 각각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건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형제 우애를 공급하게 하시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시작부터 하자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1년의 신앙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믿음에 다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각각을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고 이제 이 부분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끝이 어딘지를 보게 하기 위한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가 경건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경건이 무엇이라고 했죠? 경건. 우리 지난 시간에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서를 우리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경건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1장 26절에 경건이란 자신의 말에 재갈을 먹이고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건이란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은 영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건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에요. 경건은 나 혼자만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가 경건한 것은 그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갖느냐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경건이 바로 자신의 말에 재갈을 먹이고 마음을 속이지 않고 그 마음을 속이지 않음으로써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이 경건에 무엇을 공급하라라고 했냐 하면 우애를 공급하라라고 했어요. 경건이 끝난 다음에 우애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경건함에 우애가 들어오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 경건하면서 다시 말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 우애해라. 아,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불신자들에 대해서 경건하지만 우애 있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경건하지만 물들지는 않지만 그들과 친하게 지내라 하는 것일 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우애는 어디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 불신자들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신자에게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끼리 우애하는 것, 그것이 경건에서 우애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어려운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교회가 적을 때 교회에서 다툼이나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에서 다툼이나 갈등이 생기면,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교회 다니는데, 교회가 별로 없는데, 동네에 교회 하나인데 다툼이나 갈등이 생기면, 그래서 우회하지 못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야만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 한, 내가 지옥 가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 안에 다 있으니까, 교회를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우회를 위해 노력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 우애는 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깨어지냐 하면 그냥 내가 교회를 떠나면 돼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면 돼요. 억지로 내가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나를 이렇게 보지? 왜 저렇고선 저렇지? 그런 고민이 있을 때, 나는 경건하지만 여기에 우애를 쌓으라고 하는데 이 우애가 힘들 때 우리의 생각은 교회는 많으니까 굳이 내가 이걸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떠나면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교회도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아이고 교회가 이렇게 많으니까 떠나주세요. 많은 교회 있지 않습니까? 당신한테 맞는 교회로 가세요. 그러니 우애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뭔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애가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다른 교회 가면 우애가 있습니까? 자기와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럼 또 떠나요. 그럼 거기서 찾을 수 있을까요? 또 떠나요. 또 떠나고 또 떠나고. 결국 경건의 우애를 공급하라. 그게 신의 성품이다 라고 말하였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그뿐일까요? 경건의 우애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일까요?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고 했죠. 근데 형제 우애를 공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경건이 사라져요. 경건이 사라지면 뭐도 사라질까요? 인내도 사라져. 인내가 사라지면 뭐도 사라질까요? 절제도 날아가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절제에 뭐도 함께 날아갈까요? 지식도 날아가요. 배웠던 많은 것들이 다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깨지는 것은 덕이 깨져요. 최소한의 양심도 깨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깨지는 것은 뭘까요?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독한 비기독교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독하게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목사 아들이 변질하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고, 그래서 장로님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니게 되면 그 장로님 아들은 더할 나위 없는 남봉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자녀가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게 다 도매금으로 저희가 가장 증오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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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생명만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절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빨리 천국으로 불러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확답받고 천국을 약속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 지금 해야 되는 많은 일들, 그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결혼은 왜 합니까? 그 아름다운 결혼, 우리가 아까 봤지만 영국 왕실의 결혼, 그 결혼은 왜 이루어졌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일까요?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결혼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럼 애초에 하나님의 자녀는 왜 되려고 했습니까? 왜 구원받고 싶었는데? 구원받으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죠? 구원받으면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하는 일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게 천국에서의 일입니다. 그게 지옥보다 낫고 그것이 심판받는 것보다 나아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우리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좀 삑삑거렸어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에 비로소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게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또다시 경건을 노력하고 또다시 우애를 노력하고 그리고 그 우애 속에서 사랑이 싹틀 때 그때 야 이런 게 천국이구나. 이걸 이겨내는 게 천국이구나. 그리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가도 그 천국을 향유할 수 있는 것. 또 그런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냥 딱 믿기만 하고 그러면 끝날 것 같죠? 주님은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은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내가 딱 믿고 죽으면 아슬아슬하게 천국은 들어갈 수 있겠다.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본심으로 정말로 그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그때 비로소 천국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것을 위해서 정말 목표로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들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케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흡족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형제 우애는 이런 것들과 씨름하는 것은 쉽게 교회를 바꾸지 않고 쉽게 문제를 포기해버리지 않고 쉽게 거기서 도망가지 않고 이걸 해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알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게 부지런하게 만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로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형제 우애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우애 있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열매 맺게 만듭니다.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것을 노력할 때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지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러한 이해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게 없으면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케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의 믿음은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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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는 것입니다. 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그랬던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버리고 버리고 버리다 보니까 그의 위치가 뚝뚝뚝뚝 떨어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발람 선지자입니다. 민수기 22장 26절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계속 곁길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시작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계속 곁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장면이 민수기 22장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주님이 가라고 하지 않은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 나귀는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받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키웠던 나귀가.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가. 그래서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려 발람의 밑에 엎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그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고 하시는 열매를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니까 마침내는 자기의 나귀를, 자기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이 나귀를 때리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얼마나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자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그 나귀를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었던 것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주고 있는 그 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깨끗케 하심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들에겐 필수적인 일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선택적으로 생각해서 아 저는 그것을 싫습니다. 저는 그냥 성령 충만만 원합니다. 아 이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제 삶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달라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예전의 삶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자기의 나귀를 때리게 돼. 그것이 저항이고 그 저항이 그 알고 있는 것까지도 다 버려버리게 만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품을 갖게 되고자 하는 우리들의 간절함이 우리 속에 생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담대해지게 됩니다. 물론 갈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은 갈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그 가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지고 주님 앞에서 정말 회개할 것밖에 없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린 것도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도 없고 주님과 나눈 것도 없는, 그저 평생을 주님께 쫓겨다니다가 간신히 구원받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덕목을 얻고자 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우리가 주여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들의 삶은 변화해집니다. 그 놀라운 변화의 모습, 그것이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 신의 성품을 이야기했지만 이 신의 성품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 정말로 경건의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굳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지 마시고 이것을 더 굳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굳게 해야만 합니다. 택하셨으니 나는 그런 거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때를 쓰지 말고 이걸 굳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족지 않고 그러면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드와이트 무디라는 한 사람이 마지막에 그가 천국을 바라보았던 장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사람들이 기록해서 그것을 소개하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드와이트가 무디가 이 무디라는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서 1800년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이 어땠는가 하면 다음과 같이 그 아버지 무디의 임종을 지켜보던 그 아들이 다음과 같이 그 모습을 회고했습니다. 땅은 물러가고 내 앞에 하늘이 열리는구나. 아, 이것은 꿈이 아니다. 그 아들이 윌리엄인데 윌리엄, 이것은 아름답구나.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면 죽음은 감미로운 것이구나. 아, 여기에는 골짜기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나는 가야겠다. 그는 지금 이 세상에서 평생을 주의 일들을 한 다음에 이제 저 세상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본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었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핵심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무디 선생의 마지막을 지켜보려고 가족들이 온 방 안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없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던 손자 드와이트와 손녀 아이린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디가 죽기 전에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의 모습을 보는데 이 무디가 한 말은 이 말이었어요. 드와이트, 아이린, 내 손자, 내 손녀가 바로 저기에 있다. 나는 그들을 볼 수 있어. 그가 먼저 떠나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형제 우애를 하라고 했는지를 우리는 깊이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왜 사랑하며 살라고 했는지를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지옥에 있지 않는 한 그들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제 우애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로 가는 길, 그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신의 성품을 준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면 그것이 끝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애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님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장로님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안 가면 됩니까? 내가 떠나면 돼요? 내가 지옥 가주면 돼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우애 있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주님 제정신으로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용서가 안 되지만 그러나 제정신으로는 못하겠습니다. 성령님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에 함께 해주셔서 제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쓸 때 주의 성령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마침내 그들에게 우애를 나타낼 수 있게 되고 그들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바라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려는 그 은혜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성령의 충만한 삶, 그리고 그 속에서 우애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삶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생명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사오니 주의 신의 성품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도망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 안 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외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바라보며 또 바라볼 때에 마침내 주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함께 부릅니다. 17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